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샌 버나디노 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들이 상당한 기간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인 1표 원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합니다. 미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가 방송 5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2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 두 용의자가 이 상당 기간 급진 이슬람주의에 빠져 있었던 걸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데이비드 보우디치 부지부장이 월요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보우디치 부지부장은 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미 사망한 용의자 두 명이 상당 기간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용의자 두 명이 부부였죠.
네, 올해 28세인 사이드 리즈완 파룩과 29세인 부인 타슈핀 말릭입니다. 남편 파룩은 이 파키스탄계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고요. 부인도 파키스탄계로 파룩과 결혼한 뒤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원래 수사당국에서는요, 이 부인 타슈핀 말릭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이슬람 무장조직인 ISIL의 충성을 맹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부인이 이 남편 파룩을 이슬람 급진주의로 인도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가정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남편 사이드 파룩은 이 부인 말릭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슬람 급진주의를 따르는 듯한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슬람 급진주의에 접촉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의문점을 밝히려고 수사당국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말릭과 관련해서는 이 말릭이 파키스탄에서 다녔던 이슬람계 학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학교 측에서는 이런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수사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은 외부 세력이 테러를 사주했느냐 이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 나왔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네. 사실 월요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말이 나왔는데요. 이 FBI의 보우디치 부지부장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급진주의자였지만 외부에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이번 테러를 계획하거나 사주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두 용의자가 테러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이 남편 파룩과 부인 말릭이 사격장에 가서 총을 쏘는 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 미국의 사격장에서는 진짜 총으로 실탄 사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용의자는 그런데 테러가 나기 며칠 전에도 사격 연습장에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테러를 미리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하고 이 샌버나디노 시 총기 난사 사건 탓에 지금 미국에서는요. 무슬림, 이슬람 교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지지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붓는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 이번에는요. 이 샌버나디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요 한때는 자신이 이슬람교도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난 뒤부터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이 미국 안에서 하는 무슬림들을 추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001년에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뉴저지주에 사는 이슬람교도 수천 명이 이 테러 소식을 들으면서 좋아했다는 이 믿기 어려운 소문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슬람교도 입국을 당분간 막자는 트럼프 후보의 말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플로리다 주지사죠. 이 제프 시 후보는 이 트럼프가 미쳤다고 비난했고요. 연방 상원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무슬림 입국 금지 조처가 이상하면서 또 모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선두주자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부끄럽고 편견에 차 있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공격했는데요.
네.
그 밖에도 또 여러 종교단체에서 트럼프 후보의 비난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오늘 이 눈길을 끄는 심의를 시작했죠.
네, 심의 안건 명칭이 이븐웰 대 에버신데요. 이븐웰은 이 텍사스 주에 사는 주민 수 이븐웰지고요.
네.
이 에버스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에 사는 이븐웰 씨가 다른 사람 한 명과 함께 이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텍사스주가 지난 2010년에 총 인구를 근거로 주 상원 선거구를 31개구로 정했는데 이게 헌법에 어긋나니까 이걸 바로잡아달라는 겁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구역을 보통 선거구라고 하는데 이 저 진행자께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네, 보통 특정 지역에서 사는 사람의 수에 따라 정하죠.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이 되게 특정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를 나누죠.
네.
가령 인구 50만 명이 기준이 되면 50만 명당 선거구가 하나씩 돌아가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서 선거구 수를 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인구를 조사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주정부나 아니면 주정부가 꾸린 별도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거나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해서 또 이 선거구 수에도 증감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텍사스 주도 인구에 따라서 상원 선거구 수를 정했을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1인 1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자, 1인 1표 원칙이라고 하면은 투표에서 한 사람이 한 표만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가령 이제 A 선거구와 B 선거구가 있다고 치고요.
네.
이거를 이제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 구성을 보면요. 이 A, B 선거구에서 이 50만 명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가령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이 나이가 안 돼서 투표를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법 이민자들이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뭐 인구 수에는 들어가도 투표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제하면은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좀 줄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A 선거구에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되고요, B 선거구에는 30만 명이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A 선거에서는요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인구가 B 선거구보다 적지만 총 인구 수에 근거해서 두 선거구가 같은 취급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불공평하다는 거죠.
네.
다시 설명하면요. 이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근거로 따지면 이 A 선거구 유권자가 이 B 선거구 유권자보다 이 비율상 계산을 하면 더 많은 표를 던지는 셈인데
네.
이게 이제 1인 1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텍사스 주 정부에 소송을 낸 사람들은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을 뭐 바꾸라고 요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을 모두 세 가지고 선거구를 결정하지 말고 실제로 투표 날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합산해서 선거구를 정해야지 이게 1인 1표 원칙에 맞는 공평한 거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 연방 헌법이 여기서 관한 규정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각 주가 총 인구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라고만 규정해 놨는데요. 근데 이게 이 모든 사람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인구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계산하라는 건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찌됐건은요, 이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시작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텐데요. 민주공화 양당에 미치는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뭐 간단합니다. 이 대법원이 만약에 이 소송을 낸 측의 손을 들어주면,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계산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불리하고요.
네.
공화당 쪽에는 유리합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사실 뭐 도시에는 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요. 반면에 시골 쪽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근데 이 정작이 도시에서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시골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선거구로 정하면은 아무래도 도시 쪽에 있는 선거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시골에서 강세를 보이는 공화당이 유리하단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소송을 낸 두 사람도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소속입니다. 자, 이 오랫동안 논란이 된 1인 1표 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이 연방 대법원이 과연 이번에 어떻게 판단할지 눈길이 쏠리는데요.
네.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 두 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참고로요. 또 월요일에 연방 대법원은 이 고성능 공격용 반자당 소총을 금지한 법을 이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면은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만화 주인공이죠. 그런데 매년 성탄절을 맞아서요, 이 찰리 브라운이 나오는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송되는데요. 올해로 벌써 5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네,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는 미국 미네소타주 출신인 만화가 찰스 M. 슐츠가 만든 만화 피너츠를 원작으로 제작한 25분짜리 성탄절 특집 방송인데요. 올해로 방송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에서 나오는 음악하고 이 주인공들의 대화 가운데 한 대목을 들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 찰리 브라운 주인공이죠. 찰리 브라운이 친구한테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묻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전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미국에서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반복해서 방송됩니다.
네. 50년 동안 계속 방송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든 모양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65년 12월에 처음 방송을 됐을 때 시청률도 높게 나왔고 또 비평가들의 극찬도 받았죠.
네.
그러면서 상이라는 상은 많이 받았는데요.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는 반세기를 지내오면서 미국에서 성탄절 하면 쉽게 떠오르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이 세대를 걸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자, 올해는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쇼도 진행됐죠?
네. 이 프로그램을 방송한 미국 ABC 방송사가 축하 공연을 마련했는데요. 이 본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에 이 축하 공연이 1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유명한 음악인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 등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